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천주교의 피정이라는 자기수련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한 피정 지도자가 참여자들에게 지정된 방에 한 사람씩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과 5분간 대화를 나누라고 말했습니다. 연이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방에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 여러분이 가장 위해 주어야 함에도 학대했던 사람,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함에도 미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5분간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나오십시오. 마흔이 넘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가 되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가 방 안에 있길래 그러는 거야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 방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방 안엔 사람은커녕 액자 하나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대형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지도자가 말했던 그것이 기억이 나면서 존재 깊이에서 이런 물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저 여자는 누구인가? 바로 내가 아닌가? 그렇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게 느꼈던 사람, 나 자신이다. 이 세상에 나 밖에는 나를 제대로 위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낮추며 살았던가?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함에도 얼마나 나를 싫어했던가? 도대체 왜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굴며 살아왔을까? 많은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많은 경우 자신을 괴롭히고 어뷰즈하고 남용하고 무시하며 살지 않았는지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한편 저는 이 글을 읽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남용되고 있는 부위는 어디인가? 가장 잘 관리해야 하는데 가장 무관심하게 버려둔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버려진 것. 야고보에게 이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는 혀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는 혀가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혀를 잘 조종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혀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멋대로 혀를 사용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먼저 인간의 지혜로움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말들을 뛰는 말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말들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쉽게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롭게 사람들은 말들을 조종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너뛰어서 7절 말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을 능히 길들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혀는? 8절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온갖 동물들은 다 길들여도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혀. 아무도 자신의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혀를 잘 길들였다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들여지지 않은 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8절 하반절 봉독해드리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계속 악을 범하고 있고 독사의 독을 뿜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호주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이 이민 목회 초기에 지은 시라고 하면서 다음의 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두 문단만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말들의 잔치. 말은 spoken language, 우리 언어, 말들의 잔치. 말들이 판을 벌렸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입에서 이 입으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어 거짓의 장단에 몸을 흔들며 말들이 춤을 춘다. 말들이 칼춤을 추네. 사울의 칼이 내 던져지고 이세벨의 도끼가 품어내지면서 사방에서 들리는 애통의 소리 오장육부를 찌르며 혀들이 피의 잔치를 연다. 호주에 와서 많은 말의 상처를 받은 후 지은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에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모두 말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혀가 뽑는 도구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물듯 하면서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민 목회 초기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9절 10절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혀가 독만 뿜어내면 자르거나 재갈을 물리면 되는데 문제는 어떤 때는 찬송도 곧잘합니다. 잘라놓으면 찬송의 혀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무조건 재갈만 물린다고 해도 상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샘이 무척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샘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 단물을 내는 샘이 있었고 쓴물을 내는 샘이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단물을 내는 샘은 찾아가 보면 언제나 단물만 냅니다. 쓴물을 내는 샘은 언제나 쓴물을 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자연의 샘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샘은 괴상하다는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이 나왔다가 곧이어 쓴물이 나왔다가 또 단물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쓴물이 나올 때는 닫고 단물이 나올 때만 열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짠 물은 짠 물만 낼 수 있고 단물은 단물만 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당연한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을까요? 은연중에 야고보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을 가지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죄인이기에 원하지 않는 말을 내뱉어서 사랑하는 이웃에게 상처를 주곤 하지만 그것이 참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곧 원래 자신의 참 모습은 단물을 내는 셈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스스로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신뿐이겠습니까? 이웃을 향해도 이웃이 단물을 내는 셈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단물만 내는 셈이 우연히 쓴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께서 계속 목회를 힘차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 안에 단물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기에 류시화 시인의 만일 시인이 사전을 만들었다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가슴 안에 시를 듣는 것, 그 시를 자신의 시처럼 외우는 것. 그래서 그가 그 시를 잊었을 때 그에게 그 시를 들려주는 것. 이것이 단물을 내는 샘의 모습이 아닐까요? 상대방 가슴 안에 있는 시를 듣고 아니 외우고 오랜 후에 상대방이 그 시를 잊었을 때 단물인데 불구하고 쓴물을 내고 있을 때 외워놓은 시를 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단물을 내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TV를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느 대학교 실험실에서 독사의 독을 저장하고 냉장고에 많이 저장하고 있으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독을 가지고 그들은 심장마비 약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심장마비 걸린 분들에게 그 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독사의 독에 단백질 순서를 조금 바꾸면은 심장병 치료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세상의 식물들이 약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한편으로 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독사를 만드셨는가 늘 궁금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의혹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독사를 왜 만드셨다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심장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들의 혀에서도 독이 나옵니다. 물론 그 독은 상처를 주죠. 그런데 그 독을 조금만 변형시키면 놀라운 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독을 변형시키는 묘약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이 묘약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물, 이 단물은 독을 치료약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물 여러 가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찬송과 연관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찬송과 가장 가까워 있는 감사를 저는 또 생각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어떠한 독도 치료제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감사는 어떠한 독도 치료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감사가 소중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등감을 연구한 한 학자에 따르면 어린 아이들은 태어나서 5년 동안 5살이 될 때까지 하루 평균 431개의 부정적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개라고요? 431개. 예를 들어 좀 조용히 못하겠니? 이 어질러온 것 좀 봐라. 너는 왜 이러니? 평범하게 얘기하는 것들 안에 부정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등감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5살 이하의 어린에게 누가 와서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우리 가정에 태어나줘서 감사하다, 이런 인사 해본 적 있습니까? 5살 이하에 감사를 배우지 못하고 5살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 5살이 인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하루에 431개의 부정적 메시지만 들었습니다. 교육시킨답시고. 그러니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낸 자들의 입에서 쓴물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그래서 성경은 더욱 우리들에게 감사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를 감사하는 회중으로 정했습니다. 작년까지 건축과 아울러 건축구 또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세우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차분한 마음으로 잊었던 감사의 제목을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본연의 삶을 회복하자는 의미로 세웠습니다. 신년 예배 시에 감사하는 회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반년이 지나고 7월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원래는 7월 첫 번째 주일에 설교를 하기 원했는데 제가 호주에 가 있었습니다. 남은 5개월 남짓한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니 올해 특히 우리들의 삶의 샘에서 나와야 하는 단물을 다시금 되찾는 남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감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만 특히 올해는 서로서로 감사의 단물을 선물로 나누는 시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감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일 줄 압니다. 감사가 어떻게 독을 치료제로 바꾸게 할 수 있는지 개념이 잘 안 떠오르지만 그러나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지금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은 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노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노래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들 삶 속에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감사하는 분들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회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감사는 독을 치료제로 바꾸는 무서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해 이 놀라운 감사의 모습 감사하는 회중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을 위한 해독제를 만들 뿐 아니라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독을 치료제로 바꾸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폴 마이어라는 시인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바람을 멈출 수 있는가? 없다. 하지만 풍차를 만들 수는 있다. 파도를 멈출 수 있는가? 없다. 하지만 배의 돛을 조정할 수는 있다. 상처는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없다. 하지만 용서하는 법은 배울 수 있다. 놀라운 시인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람을 멈출 수 없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을 멈추는 대신에 풍차를 만들어 바람을 사용합니다. 파도를 멈출 수 없는 것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배를 조종합니다. 상처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인은 말합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러나 저는 저는 마지막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상처는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없다. 하지만 감사로 상처를 주는 독을 치료제로 바꿀 수 있다. 감사는 어떠한 독도 치료제로 바꾸고야 말 것입니다. 그 치료제로 인해서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회중은 세상의 독을 치료제로 바꾸는 치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십시다. 독이 판치는 세상은 이러한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한 자들이 모인 회중,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감사하는 자들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바람을 멈출 수 없는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파도를 멈출 수 없는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처럼 인생의 항해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 없음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곳에서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니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감사를 통하여 상처를 준 독을 치료제로 바꿉니다. 저희들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여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혀를 우리가 길들일 수가 없어서 때로는 쓴물과 단물이 교대로 나오는 우리들의 혀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감사의 단물을 늘 내보낼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회중으로 저희들 1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해를 마치기 전에 감사하는 회중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많이 많이 체험케 도와주시고 세상을 치유케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음을 잇는 회중이 되게 도와주소서. 육신의 질병까지 고칠 수 있는 감사하는 회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노래로 단물을 세상에 내보내는 저희 교회, 저희 가정 각자가 되게 축복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